오늘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찬의 자리를 앞두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새로워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의 더러움, 또 게으르고 나태함,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 같은 불신앙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찬에 올바로 참여하고 자기를 바르게 돌아볼 줄 아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곳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단지 기독교의 한 예식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무슨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비추어 보고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교정하는 자리이고, 참되고 진실한 성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성찬의 유익을 누리고 우리 주님이 명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수많은 영적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별한 영적인 각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이 세대 가운데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합니까? 잠을 안 자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비추어 보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오로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가 점점 더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과거 이전 세대보다 얼마나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한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았고 청년 때에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나이가 지나고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던 그 영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위험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주자주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영적인 오류와 위험을 경고하시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 나의 영혼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의지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경험한 것이지만 한국교회가 점점 더 외적인 그런 성향을 띄어가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자기의 신앙의 이 올바름의 표시로 자랑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놓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성전에 갔었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많은 종교적인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항상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들이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헛된 기대감을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런 오류는 우리 가운데 항상 일어납니다. 나는 그 정도쯤은 알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마저도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구원받은 자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나이가 돼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면 그러면 그와 같은 간증이 자신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직분자로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였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항상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연 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생기는 우리의 마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거나 이런 생각을 의지한다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할 것이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생각들이 헛된 생각이며 망상이라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진정한 천국에 합당한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고백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자기의 확신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되게 적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로 열매 맺는 것이 특별한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거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증거로 구원받은 증거로 어떤 은사를 보여주고 나타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외적으로 볼 때는 열매 맺는 삶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선지자 노릇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때로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은 정말 하늘의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삶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아니면은 병을 고친다든가 하는 그런 능력도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목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른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입술의 고백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아무리 아름다운 지혜의 말로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행실로 그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22절과 23절에서 주님은 참으로 외적인 것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대를 산산히 부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과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인 행실에 힘쓰거나 심지어는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거나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오고 가고 봉사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증거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의 생각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어떤 사실을 명백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목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수는 책상이나 글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 짓는 일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사회에서 이 참 지혜로운 건축자, 정말 쓸모있고 유익한 건축자는 어떻게 집을 짓는지 분명히 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집 짓는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서 올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아주 현명한 건축자는 땅의 표면의 상태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 유대 지역에 있어서는 때때로 이 그 물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땅이 평평해지고 그리고 땅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땅이 단단한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집을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이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땅이 아무리 진흙으로 단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초를 놓지 않고 집을 짓게 된다면 우기가 오게 되면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기초가 없는 집에 갑자기 홍수가 나서 물이 들이닥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단단해 보였던 땅이 금방 물에 의해서 파여지고 집이 무너지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아무리 그 땅이 단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 내려가고 그 땅에 깊숙이 내려가서 그곳에 바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위가 없다면 거기에 단단한 돌로 기초를 쌓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집을 짓게 된다면 우기가 와서 갑자기 비가 와서 그 땅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를 세우는 것은 땅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그 집을 지켜주는 것은 단단한 기초를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가 그 집을 지켜주느냐 무너지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집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짓는지를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와 같은 지식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집 짓는 비유를 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확신이 얼마나 허술하고 그것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우며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하는 헛된 기대인지 주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매우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기초는 너무 얇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결코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초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른바 장로들의 유전과 종교적인 관습, 그 외면적인 생활, 그것을 자신들이 잘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종교는 인간의 내면의 깊숙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잘 행하고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외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삶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입으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리고 성경을 배웠고 매주 주일날 나오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삶을 살면서 나의 영적인 지식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있고 내 자신의 영혼을 내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자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근거를 외적인 것에 두지 말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반석 위에 두어야 하는데 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항상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생이며 또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는 것, 그 증거들을 끊임없이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율법의 의를,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초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진정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실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발견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자신의 내면을 살필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자기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것을 외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겠는가를 갈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살필 때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의 영혼은 항상 상처받는 자들이었고 슬퍼하는 자들이었고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이 정말 거룩해질 수 있는지 정결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행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지혜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영혼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할 때에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일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살고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죽어있는 자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아니신가? 참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그 사람이 인생의 가장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헛된, 잘못된 기초를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헛된 일들에 힘쓰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럴듯해 보여야 하고 자신이 행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시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초, 구원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죄악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 영혼의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태를 발견하고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죄사함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인생의 견고한 기초를 가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발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견고한 기초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그 기초가 어떤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 같이 불이 우리의 공력을 심판할 때도 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력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삶이었는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참으로 불로 우리의 공력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참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공력이 다 이 불에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라면 그 사람은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자기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될까를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견고한 기초도 가지지 못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올바로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참으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항상 이런 영적인 갈등, 수고와 분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본능처럼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묻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온전하게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이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쉬운 길,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우리의 양심과 영혼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쪽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억지로 무언가 시켜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견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새롭게 된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항상 주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 안에 그하시면서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면의 삶에서 거룩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항상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과 상관없이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추구하는 그 모양과 그 모습과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항상 그 마음의 생각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리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무리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마치 내가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분리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도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세상에 있는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고 거룩을 위한 삶의 방식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다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생활을 힘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다는 그와 같은 분명한 의식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제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가르침과 영적인 그런 위험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외적인 종교 생활을 신뢰하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어떤 관계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견고한 신앙의 기초가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우리가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거짓된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른 어떤 새로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